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 영내 충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오늘 동해상에서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번 훈련에 항공기와 잠수함 타격 장비를 갖춘 구축함 스프루언스호를 참가시켰습니다. 또 한국군은 구축함과 잠수함, 대잠 헬리콥터와 항공기 등을 동원했습니다. 브래드 쿠퍼 주한미군 해군사령관은 이번 합동 해상훈련은 북한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 행위를 방어하겠다는 미한 해군의 확고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급속히 강화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에 맞서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크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늘 중국 측에 동중국해 분쟁 해역에 전투기를 파견한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센카쿠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동쪽에 위치한 미야코 해협 상공에 전투기들을 출동시켰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자국 항공기 약 40대가 이번 기동훈련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중국 항공기들이 출몰하자 일본은 적어도 한 대의 전투기를 긴급 이륙시켜 대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중국 항공기들이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미야코 해협 상공에 나타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의회에서 일본은 분쟁 해역이나 세계 도처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시에서 최근 경찰 총격으로 흑인이 사망한 뒤 폭력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발효됐던 야간 통행 금지령이 사흘 만인 오늘 해제됐습니다. 시위는 흑인 남성 키스 라몬트 스코시가 지난주 경찰총에 맞아 사망한 뒤 처음 며칠 동안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후 23일부터 야간 통행 금지령이 발효되자 점차 평화적 시위로 전환됐고 경찰도 문제가 없는 한 통행 금지령을 강제로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격 사건에서 계속 제기되는 주요 의혹은 스코시가 사건 당시 무장 해제였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칼레 난민 수용소를 올해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오늘 칼레항을 방문해 난민 수용소는 분명 해체돼야 한다며 수용 난민들은 그들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의 다른 센터들에 재할당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영국 당국에 새로운 이주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칼레 난민 수용소에는 수단과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7천에서 만 명가량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겨울이 되기 전에 난민들을 프랑스 내 164개 센터로 보낼 계획입니다. 멕시코 중서부 미초아칸주 법무장관은 가톨릭 사제 한 명이 어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멕시코에서는 일주일 만에 3명의 성직자들이 납치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어제 고속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호세 알프레도 로페즈 귤렌 신부는 일주일 전 실종됐었다고 밝혔습니다. 부검 결과 그는 발견되기 닷새 전 살해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포자리카 지역의 한 성당에서 납치됐던 다른 사제 두 명은 동부 베라크루즈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멕시코에서 10년간의 마약폭력 사태 이후 적어도 31명의 사제들이 살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단체 사이의 최종 평화 협정이 오늘 체결됩니다. 카리브해 항구 도시 카르타게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오늘 협정 체결식에는 16개국 정상들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24개국 외교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반구에서 가장 오래 이어져온 내전에 종식을 고하게 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든 나라들의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North Korea's latest nuclear test is a challenge to this council's leadership.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국제 민간단체인 세계 기독교 연대가 비판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립니다. 평안남도, 함경도, 황해도에는 낮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든 나라들의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14 votes in favor, 0 votes against.
유엔 안보리가 23일 전 세계 각국이 핵실험을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주도로 작성된 이 결의안은 15개 이사국들의 표결 결과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통과됐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채택 20주년에 맞춰 통과한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표결을 전후해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s latest nuclear test is a challenge to this council's leadership. It is a challenge to the norm.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리의 지도력과 국제사회의 규범에 대한 도전, 그리고 국제 안전과 평화에 대한 도전이자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이런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에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안보리 회의를 통해 각국은 핵실험 금지와 핵전쟁 위험 해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의 최근 핵실험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체제의 핵실험 탐지와 검증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CTBT 체제 하에는 337개의 핵실험 관측소가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영국 대표는 지금까지 핵폭발 실험을 중단하는 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북한만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condemn the recent nuclear test conducted by the DPRK, which as well as going against the spirit and purpose of the treaty.
영국은 북한이 최근 실시한 핵실험을 규탄하며 안보리에서 이미 합의한 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즉각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대표도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중단하고 즉각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Japan strongly condemns these tests by North Korea. and continues to demand North Korea to stop these provocations.
일본 대표는 또 안보리는 유엔 헌장 41조에 근거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우크라이나, 앙골라, 뉴질랜드 대표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CTBT를 서명하지 않았거나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이 조속히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996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CTBT는 어떠한 형태나 규모 장소에서의 핵실험도 금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엔 회원국 183개국이 서명하고 164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 8개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96년 CTBT에 서명했지만 아직 상원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건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은 북한이 위험한 도발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계속하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call we heard from the ROK was a natural result of the DPRK's continued dangerous provocations.
캐틴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3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전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동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거듭 경고해온 국제 시스템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DPRK's actions undermine the credibility and authority of the international system that has repeatedly warned.
애덤스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호전적 행동에 대해 실질적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 24일 막을 내린 제71차 유엔 총회에서 남한과 북한은 이 북핵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는데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막을 내린 제71차 유엔 총회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헌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잇따라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연쇄 범죄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윤 장관의 지난 23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 내용입니다.
Now is the time for action.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핵 위협에 미한 동맹을 통한 억지력과 대북 압박 강화로 맞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자신들이 핵무장을 하게 된 건 미국 탓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아울러 국가 핵무력의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이번에 유엔을 무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면서 한치의 양보 없는 강대강 대결 구도가 보다 선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한 모두 양측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유엔이란 외교 무대를 적극 활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윤희 교수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정책을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우리의 외교전 이런 게 필요한 상황에서 유엔이라는 무대를 잘 활용한 것 같고요. 또 대북 제재에서 다자 제재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것 같고 북한은 본의 천 외교적 고립감 이런 걸 또 해소하기 위해서 유엔 무대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우 중요한 북한에게 또 기회니까 활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또 유엔 회원국 자격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점은 대북 압박 기조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 박사는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언급한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핵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게 어쨌거나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압박이든 그게 대화든 그런 점에서 이제 핵심 국가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얻어내는 데는 나름대로 또 어려움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점이 뭐 한계로 지적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앞서 윤 장관의 북한 유엔 회원국 자격 언급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서 각국이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모든 당사자가 추가적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비판하고 핵포기를 촉구하는 데 동참하긴 했지만 한국이 추구하는 대북 압박 수준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는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지난 2270호보다 한 단계 강화된 제재 조치가 포함되겠지만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가 더 강력해지긴 하겠지만 미국과 한국이 내놓은 결의안에 중국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이 아무리 이제 결의안을 갖다가 수준을 높여놔도 중국이 원하는 건 최소한이잖아요. 이게 미니멈으로만 이게 비토 없이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 미국이 한 5개쯤 내놓으면 중국이 거기서 한 두세 개 정도 동의하면은 그게 이제 결의안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박사는 또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핵무장 의지를 거듭 천명함으로써 새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더라도 이를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풍샹그룹과 같이 북한과 거래하는 대표적인 중국 기업들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대북 제재 효과를 확산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미군 지휘관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미한연합사령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특히 존 브래넌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레이먼드 토머스 특수전 사령관 등을 별도로 만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들과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미한 동맹이 한반도와 영내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폭넓은 군사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흘렀지만 이 정작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보로 보고 수해 복구가 마무리될 즈음에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당국 스스로 해방 이후 가장 큰 재앙이라고 한 함경북도 수해 현장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태풍 고니로 인해 4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라선시에 뒤늦게 현지 점검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작년에 나선시 피해 나고 나서도 제 기억으로는 20일 있다 나선시를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 그 복구의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려는 그런 의도에서 간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그 함경북도 지역이 수해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함경북도 수해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에 현장 방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지금 상황 봤을 때는 피해 그 시기에는 그 가지 않고 오히려 복구가 잘 때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 사이 함경북도 지구를 휩쓴 태풍으로 인해 홍수 피해가 났고 해방 후 처음으로 겪는 대재앙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평양 상주 조정관실은 지난 15일 VOA에 홍수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실종됐으며 가옥 2만 채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해 발생 이후 이달 들어 8차례 공식 행사에 참석했지만 군사 행보 이외에 민생 현장을 찾은 것은 수해 복구와 무관한 과수 농장과 보건 산소 공장, 주사기 공장 등을 방문하는 데 그쳤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큰 재난이나 대형 사고가 났다고 해서 최고 지도자가 현장을 곧바로 방문하는 일은 이전에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거 가서 챙기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국이나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거나 이제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다음 둘째 원인은 뭐 수령 또 신 이런 식으로 대접받는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그 레드카펫 깔아놓고 이제 다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또 안 가는 경우.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평양시 교외에 위치한 대동강 주사기 공장을 방문해 이 공장이 적들의 악랄한 고립 압살 책동과 혹심한 자연재해 때문에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세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언급한 것은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함경북도 수해로 인한 북한 안팎의 어려운 사정이 반영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이우영 교수입니다.
북한이 지금 처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북한 내부의 정책 실패뿐만이 아니라 대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그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는 한편으로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다시 리마인드 시킴으로 인해서 내부적 좀 결속을 좀 강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동강 주사기 공장은 2000년 12월 평양시 교외에 세워진 의료기구 생산 공장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2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외교부는 김홍균 한국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교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이 만나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핵 대응을 포함한 북한 문제 대응 방향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이어 러시아 측과의 협의를 통해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 13일 한러 외교장관 통화에서 안보리 새 제재 결의 채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오랜 정보 통제 방화벽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이 북한의 진실을 전하려는 탈북민들과 여러 단체들의 정보 유입 노력으로 주민들이 조작된 세상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뉴질랜드 정부가 23일 71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행사를 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통제 문화를 강하게 비난하며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expansive system of surveillance and censorship that North Korea employs to repress and dehumanize its own people.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억압하고 인간성을 파괴하기 위해 구사하고 있는 광범위한 감시와 검열은 현대 세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에서는 단지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는 라디오를 소유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고 일기 예보조차 조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하지만 탈북민들과 여러 단체들의 노력으로 북한 정권의 이런 정보 통제 방화벽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and you're seeing some evidence of this around you today. Very, very, very slowly. Cracks in the wall.
탈북민들과 민간 단체들의 용감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외부 정보가 DVD 즉 R판과 휴대폰, 휴대용 데이터 저장기기, 판형 컴퓨터 즉 태블릿 등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 북한 정권의 정보 독점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그 결과 북한 주민들 사이에 독립된 정보들에 대해 호기심이 일고 있다면서 한국의 드라마와 대중가요, 외국 영화들이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창을 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또 다른 세상과 한국이 밖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북한 정권의 날조된 현실과 극한 속임수도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런 대북 정보 유입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행동으로 이런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 일본 외무성의 아츠코 니시무라 인권대사, 탈북민 대표 3명, 미 민간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과 실태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그럼 뉴욕 행사를 취재한 김영권 기자와 함께 행사 배경과 어떤 이야기들이 강조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기자,
네.
네, 우선 어떤 계기로 이번 행사가 열린 겁니까?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현재 뉴욕 유엔 본부에서 71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 각국의 많은 지도자들과 외교관 또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는데요. 톰 말리너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행사 후 VOA에 북한의 정보 방화벽을 깨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이 현대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과 또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그리고 핵미사일 제조를 강행할 수 있는 배경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세뇌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민들이 정권의 정보 조작을 알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말리누스키 차관보가 이날 행사를 직접 진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예.
이날 모두 발언에서 거듭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magine how much harder it would have been for them to demand suffering.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북한 정권의 군대와 핵 야망을 위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과 굶주림에 시달리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지 상상해보라면서 다행히도 북한의 완전 정보 통제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말리누스키 차관보가 이렇게 특별하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또 정보 유입에 관심을 갖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네네.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리누스키 차관보는 옛 동유럽 공산국가인 폴란드 출신인데요.
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날 자신의 이런 성장 배경을 언급하면서 엄마는 자신에게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인 비틀즈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보다도 냉전 종식에 더 영향을 끼쳤다는 말씀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My mom who brought me to America from communist Poland when I was just a kid once told me that the Beatles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문화가 창의성과 상상력을 고무시켜서 무조건적인 복종 문화의 의구심을 던져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날 탈북민 3명이 자신들의 경험과 활동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네.
모두 다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3명 가운데 2명이 특히 예술활동을 하는 화가 송벽 씨
예.
그리고 웹툰, 지금 한국에서 웹툰이 인기인데요.
네.
컴퓨터 풍자 만화죠. 이 웹툰 작가인 최성국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송벽 씨는 북한의 독재와 통제 문화를 비판적으로 풍자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날 행사장에서 작품 전시회가 아울러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송 씨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 회복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하물며 배부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 국민들을 구원해 주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웹툰 작가인 최성국 씨는 6년 전 한국에 정착하기 전까지 북중 국경 지역에서 중고 컴퓨터 밀수 활동을 했다면서 정보의 중요성에 이런 활동을 통해 눈을 떴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그 몰랐던 세상도 알려졌고 본인이 자기한테 어떤 힘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런 힘을 가르쳐준 정보가 된 겁니다. 재미를 넘어서 그 새로운 그 세계였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훌륭한 교과서가 됐던 거예요.
최 씨는 외부 정보가 문화를 바꾼다면서 북한 정권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 있는 주민들을 세상 밖으로 안내하는 통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또 탈북자 출신인 미국 대학생도 이날 나와서 예.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했군요.
예. 미국의 명문대죠. 이 컬럼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이성민 씨인데요.
예.
이 씨는 유창한 영어로 청소년기에 북한에서 시청했던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외부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actually watched the South Korean movie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And there was a movie I still remember, Winter Sonata.
북한 정부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의 체제 전복용이라고 선전해 왔는데 자신이 시청한 겨울연가 같은 한국 드라마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선동이 아니라 사랑 이야기, 삼각관계 등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어서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정보를 통제하고 왜곡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세상과 현실을 제대로 깨달아서 스스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정보 유입을 통해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71차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지난 23일 진행된 대북 정보 유입 관련 행사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북한 정권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한 국제 민간 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 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 기독교 연대가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23일 발표한 전면 거부 북한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 침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고 현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통상 비밀리에 예배를 본다며 하지만 적발될 경우 구금되고 이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노동, 고문, 성폭행 등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연좌제 정책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친척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금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중국으로 탈출했다 강제 송환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불교와 천도교, 무속신앙 같은 종교들도 다양한 억압과 차별을 당하지만 기독교에 비해서는 관대한 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가장 큰 탄압을 받는 이유는 외국 종교로 간주되고 기독교인들이 간첩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평양에 4개의 교회가 있지만 이는 모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세계 기독교연대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북한에서는 김씨 왕조에 대한 전적인 충성 외에 다른 신앙을 따르는 것은 죽음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상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조명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팀장은 특히 중국 당국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 회피를 도운 자국 기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수출하고 또 북한 해커 부대가 사용하는 호텔을 운영하며
북한과 5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 기업에 제재를 가하면서 본격적인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자국 기업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중국 단둥시를 중심으로 북한과 활발한 사업을 펼쳐온 랴오닝 홍샹그룹. 미국 정부는 자체 조사를 토대로 이 업체가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이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왔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 내용을 중국 사법당국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중국 당국이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곧바로 홍샹그룹과 이 업체 운영자들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워싱턴의 연구기관 C4EDGE가 최근 발표한 중국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홍샹그룹은 북한과 5억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를 해왔습니다. 특히 북한과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목표를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북한과의 무역이 자신들의 주력 사업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홍샹그룹은 단둥 홍샹 실업발전 유한공사와 랴오닝 홍샹 국제화운대리 유한공사, 랴오닝 홍샹 국제여행사, 단둥 홍샹 변경무역정보자문회사, 그리고 북한과 합작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칠보산 호텔과 평양 레스토랑까지 총 6개 회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단둥 홍샹 실업발전 유한공사는 수입 물품의 99.9%가 북한산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입액만 3억 6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은 이 회사를 통해 같은 기간 1억 7천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해 북한과 이 회사의 교역액은 지난 5년여간 5억 3,200만 달러에 이른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물론 핵무기의 설계 제작, 실험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추정 결과가 발표돼 있다며 홍샹그룹이 북한의 핵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된 부분은 단둥 홍샹 실업발전 유한공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북한에 수출했다는 사실입니다. 보고서는 이 회사가 지난해 9월까지 순도 99.7%, 즉 고강도 알루미늄과 산화 알루미늄, 파라 텅스텐산 암모늄, 삼산화 텅스텐 등 약 25만 달러어치의 금속과 화학 제품을 북한에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미국 등 여러 나라 정부는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이들 물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물질이 북한의 핵무기에 쓰였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이 알루미늄을 확보하려 시도했으며 이는 핵 프로그램에 사용하려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 회사를 통해 수입한 금속 등이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핵 비확산 담당 특별보좌관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며 국제사회 규제를 받고 있는 물품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are very clear, which is it doesn't matter if it's a pencil or an ounce of gold or a boatload of coal. Everything that North Korea
북한에 판매되는 물건이 연필 한 자루나 소량의 금 혹은 석탄을 실은 배 한 척일지라도 북한의 모든 무역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연관돼 있고 이 때문에 인도주의적 목적이 아닌 이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울프스탈 보좌관은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과도 협력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중국이 이번 문제를 잘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홍샹그룹은 편의취적 방식을 이용한 여러 국적의 선박을 운영하면서 북한에서 생산된 석탄 등 광물을 운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는 홍샹그룹이 운영하는 선박들이 북한 남포항의 석탄 야적장과 광물을 취급하는 중국의 항구만을 집중적으로 왕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홍샹그룹이 운영하는 칠보산 호텔의 경우 북한 정찰총국 121국 소속 해커들이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홍샹그룹의 창업주의자 대표인 여성기업가 마샤 오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5세인 마샤 오흥은 공산당원으로 지난 2000년 홍샹그룹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 단둥시 10대 여성기업가로 선정됐고 이듬해인 2012년엔 랴오닝성 우수기업가로 선정되는 등 현지에선 꽤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 쇼핑몰 운영과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아온 마샤 오흥은 이후 홍샹그룹을 시작하면서 특유의 사업 수완을 발휘해 기업의 빠른 성장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홍샹그룹에 대한 조사를 계기로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본격적으로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이나 기관을 추가 제재하는 조항으로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이 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과 거래한 기업이나 기관이 대상에 오른 적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홍샹그룹이 미국의 제재 목록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재무부는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북 5도 위원회의 함경북도 서우회는 올해로 37주년을 맞은 예술단체인데요. 시와 그림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해마다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전시회는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중구문화원 전시장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정신으로 쓴다 그거예요.
서울 중구문화원 안에 있는 미술전시관에서는 함경북도 서우회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제37주년 기념식을 겸한 개회식을 열었는데요. 함경북도 서우회의 이분옥 회장입니다.
이 함경북도 서우회는 한국의 예술단체예요. 예, 그래서 이게 37년 동안 지금 이어나오는 단체거든요. 한국의 내가 긍지로서 지금 애써서 이렇게 작가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전시를 해마당 하거든요. 이거 이 고향의 긍지가 아니면은 정말 힘이 들지요. 못하지요.
함경북도 서우회 회원들은 총 18명. 연세 지긋한 작가들이 붓을 잡았는데요. 고향을 잃은 한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예, 고제 등화 서천 이거는 낡은 집에 불이 켜져 있는데 책은 천권이나 있다.
네.
이 책은 흐린 날씨지만은 구름이 끼고 좀 창백하진 않아 바닷가인데 거기서 술 한 잔 하면 즐긴다는 뜻이 오래 걸리죠. 몇 달 걸리죠. 예. 근데 이거 줄 여기서 마차 여는 단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25년생 92세야. 그래도 이런 기분으로 산다는 거. 고향을 표시하는 게 첫째 내 즐거움 가지고 빠져서는 안 되겠고 이거 더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작가 선생님이세요. 예.
요거는 색연필이고요. 색연필로.
자매 작가인 한순자, 한신자 씨는 실향민 2세입니다.
하위하고. 예, 저 인문화하고.
아, 인문화하고.
그다음에 정확히 꽃이요. 우연히 이제 저도 이북 사람이거든.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지인의 소개를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조금 나태해지려고 하다가 의욕이 생기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이거 잘 됐다. 나도 이제 노예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우리 1세대들의 그 고향에 대한 향수 있잖아요. 그걸 잊지 말고 항상 우리도 그 이념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쭉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냥 취미로 그냥 조금 한 건데 문화센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건데 이렇게 그려 이렇게 나가게 됐네요. 굉장히 열심히 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화조화를 그려요. 그러니까 화조화는 거의 다 꽃하고 뭐 그런 것만 그리거든요. 앞으로도 그냥 계속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예요.
이옥기 작가는 작품 활동과 봉사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기 미나를 맨 처음 했었는데 색연필로 전환을 해가지고 전시하게 됐어요. 지금 또 복지관에 나가서 양로원에 나가서 봉사해요. 예, 노인네들 아르키니까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력을 주죠. 놀 수가 없잖아. 자꾸 지칫질을 하니까 열정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37회까지 나갔죠. 계속 할 거고 또 노인네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네들 저기 아르키다 보면 너무 활기찬 얼굴로 변해가는 게 그게 너무 고맙고.
관람객들 중에는 실향민들이 많았는데요. 관람객들은 37년간 이어온 회원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작품을 통해 고향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청평도는 원래 북한하고 두만강 접경이라 예. 예, 학자들이 많아요. 애국지사들도 많고. 저는 몇십 년 됐어요. 지금 83살인데 이거 오래됐어요. 예, 자랑스럽죠. 제가 좋아하는 편이에요.
함경북도 서우회의 제37주년 기념 작품 전시회는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함경북도 서우회는 앞으로도 창작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증진시키고 통일 후에는 한북서우회전을 함경북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후손들의 활동도 계속해서 장려할 예정입니다. 함경북도 서우회의 이본옥 회장입니다.
그리고 37년 동안에 유명하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작가 선생님들은 제가 들어와가지고 많이 기존의 분들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네, 힘을 내서 그저 한국의 이 단체를 예술 단체로 좀 이어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년 열어야 된다는 이런 규칙보다가 매년 하려니 하고 있어요. 37년 동안 계속했으니까 매년.
바위? 바위. 근데 이게 거기 중국권, 중국의 바위인데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지진 피해를 입었던 경주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복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5.8의 지진이 일어난 지 이제 2주째가 되는 거죠?
네네. 지난 12일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5.1, 5.8의 강진, 이 강진의 중심지였던 경상북도 경주가 지진으로 인한 충격과 피해를 딛고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노력에 한국 전역에서 도움의 손길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지진의 충격에 불안감을 호소했던 주민들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고요. 그 기와 지붕이 떨어지고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 전국에서 모여든 기와공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지금 새 지붕을 얹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그 수해 현장에 관련된 사진이 전해지면서 저렇게 다 손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사실 경주도 손이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기와를 차곡차곡 그 개켜서 얻는 것은 그 기와공 손으로 하는 일이지만
네.
이 새 기와를 지붕까지 올리는 일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고공 크레인 장비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예.
지진의 아수라장이 된 곳도 한두 곳이 아닌데요. 그 손길이 필요한 주택 안의 정리, 기업과 단체, 개인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좀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노인정들을 찾아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피해에 대한 경주시의 집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5.8 지진 이후 경주 지역에서 입은 피해는 총 5,100여 건이고요.
예.
131억 6,200만 원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네.
미화로 하면 1,187만 달러 정도고요. 40여 명의 부상자 가운데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시민은 6명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이어져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앙정부의 피해 복구비 지원도 곧 이루어지겠지만 피해 주민들에게 더 힘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과 단체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참여하는 성금과 물품이 담긴 그런 관심입니다.
네.
새 기와를 구입하는 데 쓰라고 더해진 성금이 1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는 텐트, 또 담요 등 구호용품도 기업의 후원으로 차곡차곡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기와공들도 자원봉사를 하러 왔지만 또 생업을 위해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는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자원봉사 기와공들이 교체 투입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공식적인 심리치료 상담과는 별도로 또 병원 단체들이 자원봉사 의료진을 꾸려서 경주 지역에서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도 달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경주 하면 아주 유명한 관광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그런 불안 심리가 있어서 좀 발길이 뜸하지 않을까 싶은데 때문에 이 관광업도 다시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요?
경주 지역이 완전히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주 경제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경주 경제는 관광업계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지진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발길을 끊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경주에서 다시 우리 경주를 좀 찾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적 심리적 피해 복구도 시급하지만 경주 경제 생명줄인 관광업계가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면하면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호소였는데요.
네.
오늘 경상북도 관광공사 협회 뭐 그 숙박업계 외식업계 모두 나서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지진으로 피해가 난 곳들이 있습니다. 뭐 불국사라든지 그 오름 같은 이런 지역은 문화재에 피해를 입었는데요. 학교 단체의 그 수학여행단도 여행을 취소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지를 바꾸는 등에서 지금 경주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예.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내년 말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이 차기 대통령 후보감에 대한 여론조사가 눈길을 끄는군요.
네네. 그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한국을 이끌어갈 새 지도자, 그러니까 19대 대통령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의 영향력 있는 신문사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또 매일경제가 각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조사 결과인데요.
네.
올해 말에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도가 3사 조사 결과 공통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예. 나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아닙니다만 일단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왔군요.
네네. 반 사무총장의 공식 입장은 지금까지의 공식 입장은 퇴임 후에 자서전을 쓰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뭐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미 아주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반 사무총장이 퇴임 후에 여당에 같이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추석 연휴에 정치권에 여야 정치권 지도자들과 만났던 것이 이 대권에 도전한다 이런 의사를 시사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 일고 있습니다. 이번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27.4%, 32.7%, 23.7%의 지지도로 다른 후보감에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인지도에서는 한국 국내 정치인들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수치지만 호감도에서는 가장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예. 분석이 됐습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또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반 사무총장의 지지도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문 전 대표는 대선 주자 인지도에서 반 총장에 비해서 앞서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이고요.
예.
18대 대선에서는 박 대통령에 비해서 3% 정도의 낮은 지지율로 낙선을 했었습니다.
예.
또 다른 높은 지지도의 대통령 후보감은 의사 출신 기업가로 정치계에 입문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이고요. 3사 여론조사 공동으로 반 사무총장,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순으로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밖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등이 유력 후보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자, 한국에서는 벌써부터 단풍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폭염이 물러가고 나니까 가을 분위기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이 커지고 있는 기온차가 단풍 소식을 불러온 것 같은데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한 2일에서 닷새 정도 단풍이 늦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첫 단풍은 26일에서 29일 사이 설악산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예.
11월 말에 남부지방의 단풍 절정까지 한 두 달여간 한국의 그 산들을 울긋불긋 물들이겠다는 기상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한국 가을 하면 뭐 높은 하늘 또 이제 단풍 이게 대표적인 뭐랄까요 한국 가을의 진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북쪽에서부터 이제 울긋불긋 단풍이 서서히 내려오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1700여 미터의 설악산 정상에는 단풍물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단풍의 남하 속도는 하루 평균 20에서 25km 속도로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이 단풍이 시작됐다는 기준, 한국에서는 산면적의 20%가 단풍이 들었을 때 단풍 시작됐다라고 하고 절정일 때는 80% 이상이 이 단풍 옷을 입었을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 지금 휴전선 북쪽 금강산 지역은 뭐 이미 단풍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중부지방의 단풍은 10월 중순이 절정이고 남부지방 지리산 쪽은 11월 중순까지 예, 멋진 단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
예상됩니다.
단풍 소식이 곧이라고 하니까 뭐 첫눈 소식도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서울통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또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뉴욕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 장관은 유엔 총회 기간 중 별도로 가진 회동이 끝난 뒤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금지돼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모두 노골적으로 무시한 북한 정권에 더욱 강력한 국제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 정권에 크게 고통당하는 주민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세 나라는 유엔 등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과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두 나라와 체결한 조약상 의무와 상호 방위 의무를 이행하고 북한의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물리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을 무모한 독재자로 부르면서 국제사회는 위협당하거나 핵 확산 금지 조약 등에 명시된 핵 억제 노력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이 국제 의무와 기존 비핵화 약속을 존중할 준비가 되면 북한과 마주앉아 한반도 평화 문제는 물론 북한의 고립을 끝내고 경제 개발을 유도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 지도부에게 당장 필요한 일은 관련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에 대한 심각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도발적 행동과 실험을 멈추는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세 장관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또 미국, 한국, 일본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국제적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